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작년에도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김 목사님이 새삼스럽게 이번 주가 제가 은퇴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이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이 제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고, 정말 이 예배 현장을 떠나서 곳곳에 부름을 받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한국교회 희망을 보았고, 그런 아주 가슴 벅찬 한 해였습니다. 김 목사님 또한 아까 내게 목사님 1년이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담임 목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 가고 있는데 정말 순례자답게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한 사건, 이것이 우리를 몹시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일단락 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마음속에 격분의 감정을 품고 큰일 났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몇 개월을 거쳐가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것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프게 자각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폭풍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남겨놓은 잔해들이 어지럽습니다. 그 잔해들을 하나둘 치워가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열과 갈등, 어둠, 이런 것들이 지난 시절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화해와 일치와 그리고 빛의 시기가 우리 앞에 도래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랐던 담을 허물고 사람들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척박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잠옷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들을 거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작은 차이보다 큰 일치를 오히려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 속에 창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평화의 기도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대꾸로 되어 있지만은 매우 간략하나 아주 명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입니다. 척박한 대지 위에 평화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대지 위에 어떤 가치를 심어야 하는지를 고심하면서 땅을 갈아엎고 그 속에 아름다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 일대에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잿더미로 변한 그 집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우연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불이 지나간 자리 그 속에서 남아있는 그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숭고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질시의 마음들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소명이 자못 중대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고 나사로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비스듬히 기댄 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한 근, 여기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한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대략 327g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분량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를 극진한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압니다만 그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은 네 복음서 전체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명의 한 여자가 주님의 그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인 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특정해서 마리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뒤섞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죄인인 마리아, 그러니까 그 죄인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함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녀였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뒤섞어 놓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특강 강사로 시인인 김남조 선생님을 청했습니다. 김남조 선생님은 바로 이 고개 너머에 있는 효창동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신데요. 그 당시에 김남조 선생님은 막 50대 초반의 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그분의 시집을 몇 권을 읽었던 저는 그 시인과의 만남을 매우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시인은 매우 단아한 모습이었고 자그마한 몸집이었는데 앞에 와서 강의하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조근조근 낮은 소리로 자기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문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시적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마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마음 하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0대의 시인이 자기의 남은 시적 과제를 그 마음 하나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맘때 이미 시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시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의 일곱 갑절 남자를 사랑해 끝내 한 사람의 영혼과도 못 만난 여자 수없이 많은 남자들과 만났지만은 진실하게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맺지 못했던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더 추워서 누구와도 다르던 여자라고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어떤 자책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약처럼 졸아든 평생의 죄를 안고 살았다. 그 때문일까요? 그 마리아는 누구든지 허물없이 받아 안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더욱더 절실하게 고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시적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그 얘기를 넘겨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그 여인이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불퉁거립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비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 나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거룩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저 또한 젊을 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은 일수 낭비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정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순간을 보면 내가 실용적이었을 때도 아니고 효율적이었을 때도 아니고 어떤 낭비의 자리 속에 그 흔쾌한 사랑의 자리 속에 내가 머물렀던 경험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등불임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우정과 사랑을 위해 내는 시간은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다른 시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 되돌려 받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낭비하는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까요? 어느 학교의 시험 문제에 그랬대죠.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주관식 문제인데 아이가 답을 그렇게 썼대죠. 그러게 말입니다. 알 수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는지, 낭비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부모님의 사랑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역사 속의 아름다움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웬 신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 한 사람을 24시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신비 속에 있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또한 낭비하는 사랑 아닙니까? 어쩌자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그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낭비하는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낭비하는 사랑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에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남조 시인은 연세가 많아져서 연세 90이 넘으실 무렵에 쓰신 시, 낭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것이 마리아의 얘기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시인이 마침내 당도한 가장 깊은 인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낭비 없는 사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받았다. 그 사랑 있었기에, 그 사람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할 일이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수와 관용이라는 열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시인이 당도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는 계산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그 사람 덕분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제법 철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 있죠. 누군가가 내게 그 불 꺼진 어두운 세계를 밝혀준 빛이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해야 했던 그 사람도 나를 지켜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든든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한 세월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싸늘한 계산법을 가지고 세상을 차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 때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답할 줄 알 때 인간은 인간답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와 연루되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에 그와의 접촉이 내게 손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계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작가였던 스테판 스바이크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빛을 비춰줬던 어떤 사건 혹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짤막짤막한 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이라고 하는 글은 그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16살 무렵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자기 반에 있는 한 멋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친구입니다.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품행조차 단정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는 작가답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너무 고상했다는 것이다. 갖춘 거 다 갖춘 엄친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에 되었어야 비로소 그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은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큰 대형 금융회사의 대표였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부끄럽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책상이 비어있는 시간이 3주가 흘러갔고 3주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친구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왁자지껄 아이들이 달려나가지고 떠들썩하게 떠드는데 그 아이도 복도로 나가긴 했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립을 깨뜨리기 어려워서 친구들은 다가서지도 못했고 떠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그 친구의 자리가 다시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스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글을 쳐버리고 만 것은 공감 부족이나 무관심 혹은 못된 의도가 아니었다. 가장 필요할 때 올바른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많은 경우 용기 부족인 것 같다. 패배나 굴욕의 수치심으로 영혼을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음을 잘 알지만 이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첫 번째 충동에 주저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공감의 말과 행위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만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데 바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첫 순간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과제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고 공감입니다. 그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실한 절박한 삶의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가가셨고 자기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춤거리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팔을 벌려 환대하며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척도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 벌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당신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바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내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자기를 품어 안아주는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 깊은 것을 탑치하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한껏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한 말은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그 단어를 풀어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마리아의 시간이에요. 마리아와 주님 사이에 치유가 일어난 그 시간이기에 그대로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도덕적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 거룩한 낭비의 기억이 마리아의 남은 생을 밝혀줄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바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올바름에 대한 기준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바쳐 온전히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속에 무언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의 엄중함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습니다. 그 시간 집안을 온통 채우고 있었던 향기로웠던 그 향기의 기억은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그들 앞을 비춰두는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취를 남기고 간 분이 아닙니다. 향기를 머금은 존재로 사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전체가 향기, 향유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 아름다운 향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일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초대받은 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향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랑이 궁극적 말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냉혹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혼신의 힘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한 진통이 자못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세상의 문법 내려놓고 하늘의 문법으로 역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척박한 대지에 사랑과 평화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본에 넘치는 사랑받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꺼리지 않는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